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도쿄의 중국 대사관에서 열린 중국 국경절과 중일 국교 정상화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중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중국 국경절과 중일 국교 정상화 행사에 참석한 것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중일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중국 측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내년에 중국을 방문할 의사를 밝히면서 올해 안에 일본에서 한중일 세 나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문하길 바란다며 다음에는 자신이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가능한 빨리 중국을 방문해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지난 1972년 9월 29일 국교를 수립했으며 올해로 45주년을 맞았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 젠-20의 실전 배치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젠-20 스텔스 전투기가 공식적으로 실전 배치됐다며 시험 비행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젠-20의 실전 배치를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젠-20은 중국의 4세대 중장거리 전투기로 지난 2011년 첫 시험 비행을 실시했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스텔스기인 F-22와 F-35에 맞서기 위해 젠-20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미얀마 정부의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군사작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또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미얀마 내 로힝야족 사태는 인도주의와 인권 측면의 악몽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이 다수인 로힝야족 난민들로부터 끔찍한 증언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 방글라데시로 탈출하던 로힝야족 난민 120명을 태운 배가 방글라데시 해안에서 전복해 적어도 1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미얀마군의 대규모 군사작전을 피해 약 50만 명의 로힝야족이 이웃나라인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사망설이 나돌던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의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 육성이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알바그다디는 IS가 어제 공개한 메시지에서 추종자들에게 모든 적을 불태워버리고 불신자들의 언론기관을 공격 목표로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음성의 녹음 시점은 분명치 않지만 두 달 전 이라크 모술에서 IS가 함락된 사실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둘러싼 미북 간 대립 등을 언급한 점으로 미뤄볼 때 비교적 최근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지난 6월 알 바그다디가 폭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알 바그다디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경찰은 어제 테러 용의자들의 은신처를 기습 공격해 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 경찰 관계자는 이날 항구 도시인 카라치 지역에서 경찰이 테러 용의자들의 은신처로 의심되는 장소를 급습했고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살된 용의자 가운데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의 중요 인물인 아미르 샤리프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살된 다른 테러 용의자들도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와 같은 조직에 가담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최근 무장 세력들이 금융 중심지인 카라치 지역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 내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신체 이상 증상을 겪은 것과 관련 대규모 외교 인력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어제 이같이 전하면서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 최소 인력만 남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9월 29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관련 기업의 폐쇄를 통보한 중국 정부의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We welcome the positive step that China has taken since the adoption of UNSCR's 2371.
앞서 중국 상무부는 북한과의 합작 기업을 모두 폐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무역 거래를 하고 제재 회피를 방조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무부의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8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행위 단속에 소극적인 아프리카 국가들에 관해 이를 추적 보도한 남아공 기자와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황해도와 평안도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다가 개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에서 16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관련 기업의 폐쇄를 통보한 중국 정부의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런 압박이 북한을 변화시키기 바란다며 모든 나라가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와 2375호 채택 이후 중국이 결의 이행을 위해 취한 긍정적 조치들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캐틴 아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 정부가 이날 북중 합작 기업의 120일 안에 폐쇄하도록 통보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폐쇄 대상은 중국 내 북중 합작 기업, 합자 기업 그리고 외자 기업들입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중국이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이 같은 추가적 경제 압박이 북한 정권의 셈법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 want to see China fulfill its obligations completely and are hopeful that this additional economic pressure will change the calculus of the North Korea regime.
애덤스 대변인은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며 각국이 북한과 경제 외교 관계를 끊는 것을 포함한 최대 대북 압박을 가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군사회담 제의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에 항의했다는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특보 발언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두 장관이 자주 만나 대화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Secretary Tillerson and Republic of Korea's Foreign Minister Kang Kyung-hwa meet and speak frequently to continue our close coordination in response to North Korea's destabilizing.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해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고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에도 남북 대화를 계속 추진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향하는 유일한 길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뿐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국 상무부가 북한과의 합작 기업을 모두 폐쇄하라고 명령한 가운데 실제로 이번 조치로 얼마나 많은 사업체들이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 지방정부들이 벌여온 경협 사업들도 계획대로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375호는 북한과의 합작 기업 운영은 물론 북한으로의 투자와 기술 이전, 그 외 모든 경제 협력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북한과 가장 많은 경제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나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중국의 자금이 투입된 합작 기업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합작 방식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북한 식당입니다. 중국 내에서 운영 중인 북한 식당 상당수가 북중이 공동 투자하거나 중국이 식당 부지를 대고 북한이 노동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국 내 북한 식당은 주요 도시별로 10여 개, 중국 전체에 약 100곳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28일 홈페이지에 낸 공고를 통해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내 북중 합작 기업과 합자 기업, 외자 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지난 12일부터 12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내년 1월 9일까지 폐쇄해야 합니다. 북한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쳤던 중국 기업들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 법무부에 기소됐던 홍샹그룹의 경우 북한과 각종 무역 사업을 벌인 것 외에도 중국 셴양의 칠보산 호텔과 평양 레스토랑 등을 합작 방식으로 설립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홍샹그룹처럼 북한과의 사업 관계가 깊은 중국 기업들이 일부 사업을 접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밖에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벌여온 각종 대북 경협 사업에도 불똥이 튈 전망입니다. 중국 옌벤의 훈춘 씨는 지난 3월 3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두만강 팡찬 부두에 유람선 전용 부두 등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과 합작 관광 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또 지린성 역시 지난해 훈춘 인근에 기존 두만강 경제합작구 외에 지안과 허룽에 새 경제합작구 조성 계획을 발표했었으며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에 국제 관광 합작구를 만든다는 계획도 추진했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대북 무역 선도 도시인 단둥이 있는 랴오닝 성도, 호시 무역구를 활성화해 북중 경협 관계를 다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 2375호가 모든 경제 협력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한 만큼 이들 계획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무역 거래를 하고 제재 회피를 방조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북한과 거래하는 회사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는 국제사회가 북한과 모든 무역과 금융거래를 끊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시걸 맨델커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28일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과 문제 있는 활동을 하는 이들을 추적할 최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t this time we the United States have maximum authorities to go after any problematic behavior or activity that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강력한 대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난주 발표된 대북 제재 행정 명령 역시 지금껏 가장 강력한 내용이라는 설명입니다. 맨데커 차관은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미국은 북한과 무역하는 어떤 회사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essage is clear. We will go after any company that does trade with North Korea.
맨데커 차관은 만일 북한의 제재 회피가 계속되고 은행들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에 대응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재무부는 북한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과 국제금융망에서 북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는 점을 계속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 또한 자국의 은행과 기업들에 매우 신중한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책의 효과를 보려면 중국이 얼마나 위기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수전 솔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청문회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at I have seen and I saw also up at the high level week at the UN in New York last week that all countries have been are seized with this matter. They're looking at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모든 방법이 이미 거의 망라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재 내용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이행에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손튼 차관보는 지난주 유엔 총회에서 모든 국가들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였다며 북한과 불법 무역 중단, 자국 내 북한 외교 공관과 북한 노동자 축소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다른 나라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미국의 대북 압박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튼 차관보는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최대의 압박 전략은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몇 개월간 재무부의 제재를 통해 중국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재의 종류 역시 아직까지는 독자 제재가 아닌 안보리 제재 결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을 겨냥한 미 재무부의 제재 조치는 모두 6번 나왔습니다. 주로 미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국이 북한의 불법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북한 개인과 기관, 제3국적자 등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제재의 공통점은 단연 중국이 연관돼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첫 조치로 볼 수 있는 지난 3월 제재의 경우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 국적자를 정조준한 데 이어 6월에는 석탄과 해외 노동자 등 북한의 해외 수익금을 겨냥했는데 이 역시도 중국이 핵심이었습니다. 또 6월 29일 나온 조치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인과 중국 기업을 직접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같은 날 재무부는 금융범죄단속국을 통해 중국 단둥은행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는데 미국 정부가 중국은행을 주의보에 포함시킨 건 약 10년 전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8월에 나온 조치도 중국과 러시아 국적자, 중국 기업 등이 중심이었습니다. 지난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북한과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가장 최근인 26일에는 북한은행 8곳과 함께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은행 관계자 26명이 제재 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재무부는 26명의 관계자 중 19명의 근거지가 중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지난 6개월간 이어진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는 그 어느 때보다 북중 연결고리에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뚜렷합니다. 아울러 중국 내 북한인들에 대한 제재로 시작해 점차 중국인과 중국 기업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아직까지 미 의회나 일부 전문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나 세컨더리 보이콧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금융기관이 제재 목록에 오르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은행 관계자가 제재된 점으로 미뤄볼 때 이들과 거래한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압박도 점차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최근 행정명령은 제3국 금융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등 사실상 중국 금융기관을 압박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대북 제재의 또 다른 특징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무부는 6건의 제재 조치 때마다 이를 설명하는 보도 자료를 냈는데 여기에는 빠지지 않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미국의 독단적인 법이 아닌 국제사회가 합의한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The differences between US and UN sanctions are not all that great anymore.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와 유엔의 제재 결의가 내용에 있어서 차이점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안보리 결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행이 미국의 독자 제재 이행으로 그 효과가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정부의 최근 조치들이 독자 제재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 6월부터 미국 정부가 재무부와 법무부를 통해 제재 위반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도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역시 미국의 이행 의지와 더불어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스탠튼 변호사는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이 지난달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대량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중단한 지 5개월 만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무역협회가 28일 발표한 북중 교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8월에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석탄은 163만 6천여 톤, 금액으로는 1억 3,800만 달러입니다.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11월에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대북 제재 결의 23215를 채택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월에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연말까지 금지한다고 밝혔고 실제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수입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새로운 안보리 대북 결의 23715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한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수입한 북한산 석탄은 수입 중단 발표 전에 항구 도착분을 통관시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안보리 결의 규정과 중국 대외 무역 법규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북한과 중국 간 교역액은 5억 9,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억 8,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 감소했고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3억 1,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 감소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석탄이 1억 3,8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이어 수산물, 남성 코트와 여성 코트, 납과 납광석, 철광석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한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의류 제품에 올려인 인조 필라멘트 제품으로 1,9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대두유와 사탕수수, 오토바이류, 메리아스 편물류 등이 지난달 북한의 주요 수입품으로 나타났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행위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지적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밀수 활동을 집중 취재한 줄리안 로드마이어 기자는 이들 나라들이 북한 외교관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986년 이후 이 지역 코뿔소 뿔 상하 밀수 사건 29건 중 18건이 북한 외교관 소행이라며 실제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드마이어 기자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글로벌 계획이 아프리카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범죄를 주제로 작성한 이 보고서의 저자로 북한 외교관들의 밀수 범죄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남아공의 유력 일간지 시티프레스, 빌드, 선데이 타임스 등에서 활동했던 로드마이어 기자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행위 실태부터 전해주시죠.
An analysis that we conducted
looking into cases of diplomats involved in smuggling rhino horn and ivory.
지난 30년간 아프리카에 파견된 외교관이 코뿔소뿔과 상하 밀수 범죄와 연루된 사실을 분석했습니다. 총 29건의 해당 사례를 찾아냈는데 이 중 18건이 북한 외교관이거나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연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꽤 놀라운 숫자입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는 북한 외교관이 짐바브웨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코뿔소뿔과 상하 밀수 범죄에 가담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소개했습니다. 그 후 이러한 범죄가 많이 줄고 또 거의 없어진 것으로 보였는데 2015년을 기점으로 북한 외교관이 밀수 범죄에 연루돼 경찰에 체포되고 해당 밀수품을 압수당한 사례들이 또다시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어떤 게 있나요?
The most startling case occurred in May 2015 in Mozambique when Mozambican police detained two men in the country's capital Maputo.
2015년 모잠비크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모잠비크 경찰이 두 명의 북한인을 체포했는데 이 중 한 명은 남아공 수도 프리토리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고위 외교관 박철준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태권도 사범 김정수인데 나중에 북한 간첩 혐의를 받았죠. 두 명은 차로 이동하던 중 검문을 받았는데 차에서 코뿔소뿔 4.5kg과 미화 10만 달러 상당이 발견됐습니다. 두 명 모두 남아공으로 풀려난 뒤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해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까?
More recently, in September and October last year, in two separate cases, North Korean nationals traveling on.
지난해 9월과 10월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 남성 전광철이 2016년 9월 24일 에티오피아 볼레 국제공항에서 검문을 받았는데 가공된 상하 76조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 같은 공항에서 잡힌 또 다른 북한 국적의 남성 김창수는 상어로 만든 팔찌 200개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한 명 김창수는 자신을 짐바브웨 대사관 소속 무역관이라고 소개했고 기소 절차 없이 풀려났습니다.
특이한 적발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Well, one of the cases that we outline in the report involves one of North Korea's most prominent diplomats today, Han Tae-song, who is head.
가장 유명한 북한 외교관 중 한 명인 한대성 북한 제네바 대표부 대사와 관계된 일입니다. 25년 전 짐바브웨에서 외교관 생활을 할 때 생긴 일로 최근 논란이 됐었죠. 그는 1992년 코뿔소뿔을 외교 행랑을 이용해 밀수한 혐의로 짐바브웨에서 추방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짐바브웨 정부는 한대성이 외교관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며 추방만을 유일한 조처로 여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그가 스위스 대사에 임명되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요.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관은 이를 날조라며 부인했습니다. 스위스 당국은 이런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는 있지만 임명을 허락한다고 밝혔고요.
북한 외교관들이 이런 밀수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뭡니까?
The diplomats that we looked at spoke more broadly about illegal activity involving.
제가 인터뷰한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자는 북한 외교관을 통해 코뿔소뿔과 같은 물건들이 아프리카에서 중국 등으로 가는 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북한 외교관 수입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보통 $1,000를 받지만 직급이 높지 않은 경우엔 $400에서 $700 선을 받죠. 따라서 생계비가 필요한 겁니다. 또 평양에 보내야 할 충성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밀수에 가담하는 겁니다.
밀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What normally happens in most of these cases is that poaching syndicates will obtain rhino horn. They will then.
밀렵꾼들이 우선 코뿔소뿔을 구한 뒤 중간업자에게 이를 판매합니다. 중간업자는 뿔을 구매할 외교관 등을 찾는데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것으로 압니다. 과거 북한 외교관들 경우처럼 구매자들은 코뿔소뿔을 가지고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갑니다. 여기에 밀수품 거래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죠.
그럼 궁극적으로는 누가 코뿔소뿔을 사는 거죠?
And there are a number of different parallel markets. You've got if you go back.
매우 다양한 종류의 암시장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베트남에서 의료용 수요가 크게 늘었죠. 암 치료 효과가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이 돌면서 암 환자 등이 코뿔소뿔을 구매했습니다. 부를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을 중심으로 코뿔소뿔로 만든 팔찌와 목걸이 등의 수요가 늘었습니다.
북한 외교관을 취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I phoned them. I spoke to them. They promised to get back to me. I sent them emails. They didn't get back to me. And then I eventually did go to the embassy.
이메일을 여러 번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해 카메라 기자와 함께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우리가 도착하자 매우 폭력적으로 변했고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작은 돌을 주어 제 차에 던지기도 했고요. 어쨌든 북한 측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북한 외교관이 연루된 밀수 범죄가 더 많을까요?
Yeah. No, I think so. I mean, look, I think there's been quite a lot of work done over the last 20 years or so looking at these issues.
최근 20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사관은 매우 폐쇄된 공간이고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매우 힘듭니다. 지난 30년간 확인된 18건의 밀수 사건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북한 외교관의 이런 위법 행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I think many African countries have fairly long-standing ties with North Korea. North Korea currently has embassies in around 10 African states.
여러 나라가 북한과 오랜 유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아프리카 10개 나라에 대사관을 뒀는데 이 나라들은 북한인 연루 사건을 해결하는 데 매우 소극적입니다. 대개 그냥 눈을 감아버리죠. 북한은 과거 독립을 추진하는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과 동맹관계로 지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북한에 대한 일종의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북한으로부터 받았던 도움 때문이죠.
북한의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코뿔소뿔 밀수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I think one of our concerns and a more broad concern is that as tensions ratchet up, a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ecome more stringent,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이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밀수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고요. 북한으로선 어디선가 돈을 벌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더 의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탐사보도 전문 기자인 줄리안 로드마이어 기자로부터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북한 외교관들의 코뿔소 뿔 밀수 현황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지난 8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동안 크게 위축됐던 곡물 수입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어난 수치라며 식량 부족과 관계없는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8월 중국으로부터 304만 달러 상당의 옥수수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를 바탕으로 한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배 증가한 규모로 지난해 전체 옥수수 수입량 101만 달러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8월 밀가루 수입도 251만 달러 상당으로 전달보다 2.8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쌀 수입은 433만 달러 상당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배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8월 한 달 동안 수입한 전체 곡물 수입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이 기간 수입한 곡물량은 1,027만 달러 상당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4만 달러 상당의 곡물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곡물별로는 쌀이 433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옥수수와 밀가루, 전분, 두류 순이었습니다. 북한은 앞서 7월에도 중국으로부터 곡물 수입을 크게 늘렸었습니다. 북한이 이 기간 수입한 곡물량은 총 35,17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옥수수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460만 달러 상당을 수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16,000달러에 비해 290배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7월 한 달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옥수수는 지난해 총 옥수수 수입량 3,125톤보다도 7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였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2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이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에 대한 곡물 수출을 제한해 곡물 수입량이 이례적으로 낮았던 것 같다며 올해 큰 폭의 증가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Sometimes they put restrictions on exports, and I think last couple of years they've done that. So it was unusually low.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식량 부족으로 곡물 수입을 늘린 것은 아니라면서 올해 수입량은 1990년대 초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it's not an unusual amount of import. That's why I don't think it suggests.
이어 북한 내 식량이 부족하다면 옥수수 가격이 쌀 가격과 비슷하거나 별 차이가 없어야 하지만 현재 옥수수 가격은 매우 저렴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동북아 연구원장은 VOA에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시장 활동이 감소해 수입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옥수수 수요가 증가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제재 국면에 들어서면서 수출이 이제 중단되면서 시장이 이제 활력을 잃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시장이 활력을 잃으면서 주민들이 시장 활동을 통해서 얻는 수입 자체가 많이 줄게 됐다. 그러니까 주민들 생활이 이제 상당히 전반적으로 좀 이제 궁핍해졌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싼 옥수수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옥수수 수입이 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3,073만 달러 상당의 곡물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에 대응해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대외 성명을 발표한 것은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이 성명을 낸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 지난 21일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라는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명의로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판문점 사건, 도끼만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유엔 군사령관 앞으로 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국가 주석의 이름으로 보낸 건 아니었죠. 그냥 그렇게 보면 이번이 처음이죠.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로 된 성명 내용을 보도하면서 성명 발표 장소가 김 위원장 집무실이 있는 당중앙위원회 청사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집무실에서 성명을 손에 들고 마이크 앞에 앉아있는 사진도 게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성명을 낸 것은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에 격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인덕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자살 행위로 이끈다고 하지 않았어요? 세습체제뿐만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게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는 얘기죠. 완전 파괴라는 건. 내가 죽느냐 죽게 아니면 살기로 덤벼드는 거죠.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성명에서 언급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표현을 감안할 때 김 위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도발을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강경 조치로 거론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엔을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언급한 대로 태평양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역대급 그 수소탄 지상 시험을 아마 태평양 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북한이 실제로 태평양에서 수소폭탄 폭발 실험을 할 경우 이는 방사능 낙진 등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미국의 군사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엘라베마주에서 연설하면서 그는 지금 태평양에서 거대한 무기를 폭발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엄청난 재앙을 촉발시킬 수 있다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뭔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w he's talking about a massive weapon exploding over the ocean.
두 번째 가능성은 리용호 외무상이 언급한 대로 미국의 전략 폭격기에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개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시각에 쏘아돌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만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적 조치를 취해 미북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과거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는 말했습니다.
If the North Koreans do knock down a U.S. military aircraft, Trump
실제로 북한은 1969년 동해에서 미군 EC-121 조기 경보기를 공격해 미군 31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1981년에는 미국의 고공 정찰기 SR-71을 지대공 미사일로 공격했으나 실패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괌 주변이나 북태평양 공해로 발사하는 겁니다. 이 경우 북한은 미 본토에 대한 자신들의 공격 능력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북한의 당 정부는 일제히를 지지하는 반미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동당은 20일 평양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회를 열고 반미 대결전에 나서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무자비한 철수를 안기신 강철이 영장의 폭탄 성명은 그대로 우리 군수공업 전사들에게 내신 승리의 전투명령이며
인민무력성 소속 군인들도 반미결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명수 총참모장은 만일 적들의 공격 움직임이 있으면 선제 타격하겠다며 남조선을 깔고 앉아 조국 통일을 이루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이 참석했습니다. 23일에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10만 군중 집회가 열렸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외부 위협을 고조시켜 체제를 결속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체제이 말하자면 긴장을 통해서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그런 목적의 노림수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기다 무슨 노농 조기군, 뭐 민간인, 청년 동맹까지 온 북한 체제가 들고 일어나서 지금 반미 사상을 강조하다 보니까
북한 노동신문은 28일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비난 성명 이후 엿새 동안 학생과 근로자 470여만 명이 군입대와 재입대를 탄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한국 내에 한반도 관련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한국 통일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 개선 증진을 위한 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25 한국전쟁 귀환 국군 포로들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당국이 한국의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 효능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김행곤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한국 통일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군요.
네, 제1차 북한 인권 증진 기본계획의 올해 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유진 통일부 대변인은 통일부 장관이 3년마다 수립하는 북한 인권 증진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로서는 북한 인권법상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북한 인권정책협의회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등을 거쳐서 오늘 2017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을 수립 확정하였습니다.
네, 이 계획은 한국 국회가 채택한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지난 4월에 통일부가 수립한 겁니다. 뭐 인권 얘기만 하면은 북한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게 받아들이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유엔 또 국제사회의 규탄에 따라서 이제 한국 국회가 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통일부가 이에 따른 집행 계획을 만든 겁니다.
이 지난 4월에 이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요. 네. 왜 이제 집행 계획이 나온 걸까요?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집행 계획 수립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서 일부 추진 과제가 삭제되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고 돼 있나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통해서 통일시대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의 실질적인 증진, 북한 당국이 정책 노선을 실질적인 인권과 민생 친화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 국민 사이의 동질성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남북한의 그 엄청난 경제 격차 때문에 국민의 삶의 질이나 생활 방식, 또 국민의 권리, 이 복지 상황도 너무 달라서 북한의 인권 증진을 통해서 그 차이를 좁히겠다는 겁니다.
지난 4월에는 7가지 추진 과제로 북한 인권 실태 조사와 책임 규명을 강조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인도적 지원을 강조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결정된 새 집행계획의 추진 과제를 보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강조한 반면에 지난 정부에서 강조했던 북한 인권 문제의 책임 규명은 삭제됐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반영해서 북한 주민의 인도적인 여건 개선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엔은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와 권고에 따라서 이 결의를 통해 책임자 규명과 처벌 작업을 위한 조치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유엔 사무소 역시 이제 이런 작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한국 정부와의 협력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통일부는 이번 집행계획에서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북한 인권결의 채택 관련 협력을 추진하고 또 북한 인권 문제의 공론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책임 규명과 남북 인권 대화 추진 등이 이번 추진안에서 빠진 건 올해 연말까지 석 달간 실현 가능한 내용만 담았을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들은 과거 보수와 진보 정부에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과 인식이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는 어떤 추진 계획들이 있습니까?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고요. 최근에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대북 지원 결정, 또 민간단체의 지원, 그러니까 전임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이 한국 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도 허용한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지난 5월에서 8월까지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를 수리했지만 북한 정권이 이들의 방북을 거부해서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새 추진 계획은 또 해외 체류 중인 탈북민의 신변 안전, 또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또 강화하고 북한 해외 노동자의 노동 환경 조사 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은 오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어제 국군의 날 행사가 미리 열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 중에 한국으로 귀환한 6.25 한국전쟁 국군 포로들을 별도로 만났다고 오늘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과의 만남엔 유영복 기환용사협회 회장 등 8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귀환 국군 포로들을 만났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한국 국방부는 문 대통령이 국가에 대한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귀환 국군 용사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를 다할 것이고 또 귀환 용사들과 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다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공약에서 국군포로 납북자의 송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북한에서 귀환한 국군 포로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국방부는 모두 3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영복 기완국군용사협회 회장은 저희 VOA에 1994년 이후 자력으로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복귀한 국군포로가 80명이라면서 모두 고령이라 절반 이상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이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 스스로 탈북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한국에 귀환했는데요.
네.
유영복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사람을 중시하겠다고 한 만큼 북한에 남아있는 전우들을 꼭 데려오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첫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만약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다른 문제도 많이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기원은 납북자 문제라도 한 사람도 데려오는 이런 문제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바람이죠.
자, 그런데 북한에는 현재 얼마나 많은 국군포로가 남아있을까요?
한국 국방부는 6.25 전쟁 당시 국군포로 8만 명 가운데 공식 포로 교환으로 돌아온 육군은 8,300명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 측이 인원을 속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남은 국군 포로들은 대부분이 탄광 등 열악한 지역으로 배치돼 적대 계층으로 살다가 숨졌고 현재 남은 국군 포로는 5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국군 포로 자체가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군포로 유골이 한국에 반입됐다는 소식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최성용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가 오늘 언론에 국군포로 출신 김모 씨의 유골이 지난 8월 한국에 반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회령에 거주하던 외손녀가 탈북해 유골을 들여왔고 관계당국과 이제 가족들의 유전자 검사 등을 진행해서 국군포로라는 확정 통보를 최근에 받았다는 겁니다.
네.
최 회장과 외손녀는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김 씨의 유언에 따라서 이 유골을 온전한 상태로 한국에 들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골은 그럼 어떻게 되죠?
조만간에 화장을 거쳐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유골 입국이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백종규 하사 이후 7번째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미국과 한국 국방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긴밀한 협력을 계속 강화 또 확대키로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한 확장 억제 제공 등의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고요. 양국 국방당국은 지난 2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린 제1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 뒤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는 내용이 새로운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합의를 한 겁니까?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를 포함해 조속하고 또 효과적인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이번 회의 중에 전작권 전환 실무단 회의를 별도로 열어서 전작권 전환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적절한 시기에 이제 논의한다 전작권 전환을 그런 입장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거를 조기에 전환시키겠다는 이제 입장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능력을 강조하면서 전시 작전권의 조기 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서울을 방문했군요.
네,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마노 총장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북한 정부의 주장대로 수소폭탄 실험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이전보다 폭발력이 훨씬 강력했다고 말했습니다.
We do not have the capacity to determine if it is a hydro bomb or not. But it is.
아마노 총장은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새로운 국제적 차원의 위협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강경화 장관과 아마노 총장은 이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단결, 공조의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곧 긍정적인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면서요.
네,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의 효능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최대 안보 현안으로 삼고 있고 또 제재와 압박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재 효능이 곧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뉴욕 회동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합법적 무역뿐 아니라 밀무역에 대해서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했다고 강조해 중국의 협력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B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저희 B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붕괴 직전에 놓인 가운데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니콜라스 마두로의 사회주의 독재 정권이 선량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패한 정권이 그동안 빈곤과 불행을 초래한 실패한 이데올로기를 강요함으로써 풍요로웠던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을 무시하고 선출된 대표들의 권리를 빼앗아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굶주리며 나라는 무너지고 민주적 제도가 파괴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이웃이자 친구로서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다시 자유를 되찾고 국가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또 마두로 정권이 독재 통치를 계속 이어간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반구 국가들에게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문제는 사회주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충실히 이행된 데 있다며 소련과 쿠바, 베네수엘라 등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도입된 곳에는 고통과 황폐, 실패가 뒤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처럼 형편없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잔인한 체제 아래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잔인한 정권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은 국민의 안전과 이익, 안녕을 지키는 정부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우리가 자주권을 존중하는 방법은 행동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